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의 외교 전력을 총괄하는 신임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인 지난주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외공관장 회의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출신으로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를 맡았던 리선관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온 인물로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대남관계 활동을 이어온 리선관은 외교 분야 경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지재룡 중국 북한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등 북한 해외 공관장들이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향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현지 시각 19일 오후 4시 29분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미국 등 언론들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신격호 회장의 이름인 시게마스 다케오 명예회장이 별세했으며 19일 오후 4시 29분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토통신은 1940년대 초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신명예회장의 롯데그룹 설립 과정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가운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일 영국에서 매출액 10조 엔의 거대 재벌을 구축한 신명예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프로야구계에서는 일본 양국에서 구단을 창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쟁에 짓밟힌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와 한 팀이 돼 일한 마지막 사업가 세대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서 이들 세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별칭의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신명예 회장은 한국의 주요 재벌 기업을 설립한 기업가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이 일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지난 2017년 사드 부지를 제공해 한일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AFP는 2017년 신명예 회장이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명성도 퇴색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보 보장 조약 개정 60주년을 맞아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지난 60년 동안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더 나아가 번영에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우리의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과 주일 미군 경비 부담과 관련해 공평히 나눠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일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 60주년을 맞아 미일 안보 조약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강한 불멸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이구라 외무성 공관에서 열린 미일 안보 조약 성명 6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일 안보 조약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증하는 부동의 기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당국은 안나푸르나 지역에서 7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정부는 트레킹 코스 가운데 하나인 카스키 지구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근처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한국인을 비롯해 실종자 7명에 대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날까지 외국인과 네팔 주인 150명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악천후로 주요 눈사태 지역에 헬기를 착륙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해 들어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4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북미 대화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보다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윤국환 기자가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예. 신년사에서도 사실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요. 지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자, 이 시점에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서 이걸 통해서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보다 앞서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한 대로 한국 정부나 북한도 그렇고 사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온통 매달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한미 두 나라는 이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공조를 얘기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 이
예.
점을 줄곧 강조해 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미북 협상이 막히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도 지금 완전히 교착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착 국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갈등 구조가
예.
돼 있고요. 2017년에 위기 상황 그 상황이 사실 재현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 자체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이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강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 대화보다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
네.
아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강경화 장관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그야말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연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조율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연초에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미북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는 의도나 배경 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영기 기자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북 관계가 이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북 대화만 쳐다보지 말고 남북 관계가 이제 나름대로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 이번 발언에는 그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4년째 되는 해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아시겠지만 그 출범할 때만 해도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뭐 수십 발을 그에 쏘고 그러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8년 들어서 평창 올림픽에 이제 북한을 그 초청을 했고 또 4월에 정상회담, 또 9월에는 또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2018년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해서 미북 관계도 모종의 그 접점을 마련했고 한반도 정세가 이제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보관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북 관계가 이제 비핵화를 축으로 해서 먼저 진전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야말로 이제 선순환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남북 간에는 그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게 맞습니다. 남북 도로 철도도 그 합의가 됐고요. 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리고 비무장지대 개발 이런 것 등등에서 합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보관이었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그때 약속을 서로들 했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2월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미북 관계가 그 뒤로 이제 장기 교착 상태에 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이제 모두 정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던 그런 거고요. 또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다 지금 정체가 됐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그 어려움에 처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이제 이런 것을 배경에 두고 나온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북관계가 빨리 진전이 되면은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미북 관계가 안 되더라도 남북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금강산 개별 관광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동시에 워싱턴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그 싫으면 빨리 좀 비핵화 협상 이런 걸 나와라 이런 뜻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언급은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면 금강산 관광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론 뭐 금강산 개별 관광을 한국 정부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물론 그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별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에 대한 언급은 그 맥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나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이 된다면은
예.
국제사회에서도 말하자면 북한에 꼭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이제 도발 같은 것들도 훨씬 잦아들고 이럴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활발히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뤄지면 북한도 그야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순기능을 하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제재 관련해서도 그것이 꼭 제재 완화로 가지 않더라도 일부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면제 조치라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북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닌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금강산 관광은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이제 남북 관계가 큰 막혀 있었는데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이제 커다란 물꼬가 그 트였죠. 그래서 수많은 남한 관광객들이 이제 금강산 방문해서 봤고요. 또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고 북한은 또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받아서 상당히 그 경제 회복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2010년에 이제 큰 사단이 났습니다. 박왕자 씨죠. 그 금강산을 갔던 남한 여성 관광객이 그 북한군 병사가 쏜 그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
또 그해 봄에 한국의 그 천안함이 그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그 잠수정에 의해서 그 폭침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입니다. 2010년도 5월에 그 5.24 조치라고 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중단을 시켰죠. 금강산 관광도 북한이 그 진상규명 또 사과 표명 또 재발 방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그 금지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제 금지시킨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한국 정부의 그런 그 방향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들을 여기저기서 내놓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별 관광이라든지 가령 금강산 이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 관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령 관광객들이 소지하고 가지고 가는 북한으로 물품 이런 것들이 제재 대상 물품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가는 코스가 판문점 비문장 지대를 거쳐서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유엔군 사령부와의 말하자면 협의하에 허락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협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는 비록 제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남북 간의 그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독자 제재든 또는 유엔 안보리의 국제적인 제재든 이런 제재의 분위기를 좀 흐릴게 될 것을 그리고 네. 이런 공조를 약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긴밀한 조율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이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사업 발언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대사가 이제 그 지금 얘기대로 그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갖고 들어가는 일부 물품이 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북한에 중국을 거쳐가는 것인지 또는 이제 DMZ 그러니까 휴전선을 거쳐 들어가는 것인지 또 휴전선에 거쳐 들어가면 이제 유엔군 사령부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논란을 이걸 강행을 해서 빚지 말고 미한 그 실무 그룹이 있죠. 2018년에 출범한 그 워킹 그룹이라고는 실무 그룹이 있으니까
예.
이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한국의 일부 그 정치권 인사들과 언론에서는 이것은 한국의 그 주권 사항이다. 한국 정부가 저 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할 건데 주한미국 대사가 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느냐 이래서 좀 논란이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뭐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지금 문 대통령의 인식은 미북 간의 지금 장기 교착 상태지만 대화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대화의 여지를 아직까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올해 미국 대선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연초에 가서도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 점점 더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에 신경을 쏟을 그런 여지나 이런 시간은 더더욱 없어질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올 한 해 미북 협상이 그냥 표류하면서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올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은 대선이기도 하지만요. 한국도 올해 총선이 있고 내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지난 3년간 이뤘다면은 이런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올해는 뭔가 결실로서 얻어내야 되는 그리고 네. 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뭔가 진전을 이뤄서 한반도에서의 그 평화 정착 구도를 어느 정도 자리 잡히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정치 부분에서 지금 꽉 막힌 상태에서는 비정치 부분에서부터 뭔가 진전을 이뤄나가야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바로 그것이 관광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철도 연결 그리고 말씀하신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 이런 부분들에서의 진전을 이뤄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지난해죠. 평양 공동선언에서 다 이미 합의가 됐었던 사안들이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실질적인 뭔가 진전을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반응 같은 것이 과연 이런 한국 정부의 그 구상에 호응을 할 수 있을까 좀 그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그것이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그 북한 김정은 국방 국무위원장이 그 금강산에 와서 이것은 빨리 재개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물이 그 보기 흉하니 철거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보였는데요. 지금 개별 관광 문제인데 이제 지금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이렇게 개별 관광을 그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반응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개별 관광이 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그 과거 했던 그 90년대 후반에 했던 그 큰 규모의 관광차가 한꺼번에 뭐 수십 대씩 들어가는 그런 큰 규모의 개별 관광이 되기 어렵다. 그 당시는 이제 그룹 관광이죠. 현대아산이 했던 그룹 관광이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러 번 이제 들어가는 그런 관광이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작을 것이다. 지금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관광이 되려면 금강산이 이제 북한에서도 상당히 그 지방 산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되려면은 그 과거사를 보면은 물자 또 전기 또 기름 이런 것이 이제 그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이것이 제재 상황에서 관광은 허용하더라도 이런 물자 전기 이런 것이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관광을 통해서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이제 달러 외화가 이제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개별 관광으로 해서 가령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북한이 얻는 외화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과연 북한이 개별 관광이 되더라도 그 상징적인 측면이야 뭐 북한으로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할까 그리고 이것이 남북 관계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물꼬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 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 한 외교장관 회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14일 캘리포니아에서 만나서 논의를 회담을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협상 재개 문제는 가장 먼저 이제 그 의제로서는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은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이란 사태가 굉장히 이제 긴장 상태로 접어들면서
예.
한국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기를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미 협상 시한은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로.
네네.
그런데도 아직 입장차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제 비핵화 협상이 이제 교착 상태인 와중에 한국 정부가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과의 그 협력 사업들을 이제 추진할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네 가지 말하자면 의제가 그 두 장관 간에 논의된 것으로 한국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 항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네, 호르무즈 해외 파병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 쭉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이제 70% 이상의 그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을 그 중동 지역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단순히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그 C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좀 파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아직까지 뭐 딱 부러지게 은재 몇 척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한국도 대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 반응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 호르무즈 해협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전부 다 이제 얽혀 있는 거죠.
예.
방위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또 북한 문제 전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측 간에 이번에 그 외교 회담을 통해서 서로들 입장을 좀 그 타진하고 그 어떤 모종의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위비 분담 문제 지금 뭐 미국 내 일각에서는 뭐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국방부 장관 외교 장관은 또 상당히 강한 입장을 또 내놓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한번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에 그 워싱턴에서 또다시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가 모여서 그 이틀간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어떤 그 타협안은 마련되지 않았고요.
예.
여전히 입장차는 적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은 없지만요.
예.
그리고 이 와중에 그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국의 유력 매체죠.
예.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공동 기고문을 냈습니다. 사실 이례적인 건데요.
예.
이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떠맡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협상이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한국 정부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 안에서 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이외에 새로운 조항들을 신설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일정한 몫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건 말하자면 쉽게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예.
특히 사실 처음부터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난해 5배를 요구했고요.
예.
50억 달러 가까운 돈 아니었습니까?
네.
이 한국 정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 500% 인상인데
예.
한국 정부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10% 이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차이가 나도 보통 그렇죠. 차이가 나는 게 아닌 그런
예.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지만 쉽지는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든지
예.
또 무기 구입이라든지
네.
미국산
네.
이런 것과 다 연계해서 뭔가 그 논의를 해서 타결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3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 앞선 공개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폼페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죠.
Alo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ese are United Nations sanctions, global sanctions, not American sanctions, have certainly caused Chairman Kim to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옳은 길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 혼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의 개입이 절실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이것이 그 약간 주목되는 그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폼페오 장관도 지금 이제 중국이 좀 역할을 하고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그 미중 그 1단계 무역합의 서빙식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 그 중국이 큰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문제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지난 12월 연말이죠. 연말에 당초 북한이 좀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런 그 시사, 암시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다 할 도발은 없이 이제 연말에 지나갔는데 여기에는 아마 그 중국이 개입을 해서 평양에다 대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평양이 이걸 수용을 해서 이제 도발 안 하지 않았냐 이런 게 있고요.
예.
이것은 아마 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신호도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좀 더 나서서 미북 대화가 좀 재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접촉을 했다는 건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오블라이언 보좌관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요.
예.
다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스톡홀름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가졌던 그 실무 협상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어떤 답변을 해왔는지 실제로 답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대체로 전문가들은 지금 미북 간의 어떤 실무 차원에서 말하자면 아주 기본적인 대화 채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해 말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에 와서 북한 측에다가 만남을 공개리에 제안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다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다양한 채널로 말하자면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양측 당국자 간의 물밑 접촉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나서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북한과의 대화 기조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뭐 새로운 뭐 안 이런 것이 제시가 없으면서 본래의 기조에는 뭐 변화가 뭐 없이 간다 뭐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생일을 맞아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이제 두 번이나 보냈고요.
예.
또 폼페오 국무장관도 앞서 얘기 들으신 대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도 일제히 나서서 북한에 이제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보낼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미 뭐 제재의 완전한 해제라든가 이것을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북 간에는 그 대화가 재개되거나 이거 신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 그야말로 노련한 그 북한의 대미 외교의 그 뭐 과거 수장을 하고 지냈는데 김계관 고문의 그런 발언,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든, 그것이 상당히 좋은 대화를 위한 신호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만남도 이뤄졌고요. 지금까지 세 차례 만남이 그런 친서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톱다운, 위로부터 내려오는 외교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김계관 고문이 담화에서 밝히면서 물론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토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친서를 받더라도 이것이 북한의 말하자면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거나 뭐 이런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면은 여기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예.
또 대화는 여전히 지금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새해 지난 연말 거치면서 새로운 길을 사실상 어느 정도 내비친 이후에 북한은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 사실 그 조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도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수긍하는 조건에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
제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또 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심지어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에 첨단 전략무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대해서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까지의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미국이 전면적으로 제재를 푼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북한이 무한정 이렇게 버티기는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제 뭐 그 공식적인 성명 이런 것을 보면은 제재를 전면적으로 풀기 전에는 안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그동안의 그 상황 특히 경제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의 그 고강도 제재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북한 내부가 지금 상당한 그 에너지난, 외화난, 물자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을 자력갱생으로 무한정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요. 혹시 이 절차가 끝나면 미북 대화가 어떤 새로운 좀 분위기로 돌아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사실 그런 관측을 하는 미국 내 전문가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마당에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그 새로운 제안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양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탄핵 심판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 탄핵의 굴레를 완전히 떨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적극적인 그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측인데요. 그것도 역시 그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미국이 근접해 가지 않는다면은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탄핵 국면이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아까 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말인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네, 그 의중을 뭐 정확히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난 연말 시한 당초 북한이 이제 뭐 도발을 할 것이다. ICBM을 쏠 것이다. 이런 관측 예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연말이 북한이 이렇다 할 도발이 없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아마도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평양의 일종의 경고 도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북한도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도발을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도 이 같은 중국의 노력을 좀 높이 평가하고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 비핵화 협상 체계에 좀 도움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한 소식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2020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벽에 걸려있는 또 책상에 놓여있는 달력에 올해의 중요한 일정들은 꼼꼼하게 적어놓으셨는지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세상 사람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달력 속에 빨갛게 혹은 특별하게 표시하는 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공식적으로 쉬는 휴일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기념일도 다르니까 말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2020년 새해 달력 속 미국 사람들이 기념하는 중요한 날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 Federal Holidays.
새해 첫날,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현충일, 독립기념일, 노동자의 날, 컬럼버스의 날, 제1군인의 날,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휴일로 정한 연방 공휴일은 이렇게 1년에 열흘입니다. 연방 정부의 각 기관과 우체국, 은행 등이 발행하는 2020년 새해 달력에는 이 모든 날들이 빨간색이나 각계 방식으로 공휴일 표기가 돼 있고요. 살고 있는 주에 따라서 표시돼 있는 공휴일의 종류와 일수는 줄어들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의회가 법으로 규정하는 공휴일이라도 미국은 자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50개 주가 하나로 뭉쳐 나라가 운영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합중국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New Year's Day.
1월 1일은 세계 만국 공통의 휴일이죠. 미국도 공휴일입니다. New Year's Day.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Day. I have a
dream. 1월의 셋째 월요일은 인종차별에 맞서 투쟁한 인권운동가 I Have a Dream의 명연설과 흑인 차별 금지법을 이끌어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억하는 마틴 루터 킹의 날입니다.
대통령의 날, President Day.
2월에는 셋째 월요일, 대통령의 날이 있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날인데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해서 대표적으로 조지 워싱턴의 날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충일, Memorial Day.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은 현충일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서 사나운 이들을 추모하는 날로 남북전쟁에서 숨진 병사들의 무덤에 성조기와 꽃을 가져다 놓는 데서 비롯된 날이고요. 수도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에서 퇴역 군인들의 오토바이 행진이 펼쳐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탄생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미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면서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미 연방 합중국을 세운다고 선언한 날이죠. 이날은 미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각종 야유회, 시가 행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꽃놀이를 즐기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자는 노동절, Labor Day.
9월의 첫 번째 일요일은 노동절입니다.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한 날인데요. 북한에서도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지만 미국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노동절을 9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바꿔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콜럼버스 데이.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빨간색 표기가 있습니다. 이날이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의 상인 콜럼버스가요. 덕분에 미국이 탄생했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으니 국가가 휴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 데이는 연방 공휴일 중에
재향 군인의 날, Veterans Day.
11월에는 두 번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먼저 11월 11일 Veterans Day, 퇴역 군인, 재향 군인의 날이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귀향한 애국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로 처음에는 1,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1914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베테랑스 데이로 이름이 붙여지면서 미국 관련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을 위한 날 재향 군인들의 시가 행진과 성조기 개항 행사 등이 열립니다.
미국 최대의 축제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11월의 넷째 목요일 Thanksgiving Day.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유럽의 청교도들. 절반 이상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했던 정착 첫 해를 보내면서 그 해에 일구어낸 수확물을 신에게 바치고 도움을 줬던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를 열었던 것이 유래입니다. 남북한의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하고 미국 전역 혹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온누리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기독교의 성인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 빨간 옷에 흰 수염이 긴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가득한 세계 만국의 기념일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미국 사람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열 번째 공식 휴일입니다. 자, 미국 공휴일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몇 월에 몇 번째 월요일, 몇 번째 목요일 이렇게 휴일을 정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사흘을 쉴 수 있습니다. 또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대개 금요일 하루를 휴가를 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긴 연휴도 가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1971년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월 1일, 7월 4일 독립기념일, 11월 11일 제향군인의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념일을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민들의 종교나 문화적 전통의 날을 주정부가 기념일로 정한 스테이트 홀리데이도 많습니다. 달력의 빨간 표시의 공휴일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 축제처럼 즐기는 기념일도 많은데요. 2월 14일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초콜릿으로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 5월의 둘째 월요일 어머니날 마더스데이입니다. 7월의 셋째 일요일은 아버지의 날 파더스데이, 기독교 정신이 바탕인 미국에서는 부활절도 중요한데요. 4월의 부활절 주간을 전후로 대다수의 학교가 일주일 정도의 봄방학을 갖습니다. 귀신 분장 호박장식,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밖에도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기념일들이 2020년 미국 사람들의 달력 속 특별한 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의 외교 전력을 총괄하는 신임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곧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해외 공관장 회의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출신으로 남북 군사 실무회담 대표를 맡았던 리 선관은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온 인물로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대남 관계 활동을 이어온 리 선관은 외교 분야 경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지재룡 중국 북한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등 북한 해외 공관장들이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향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현지 시각 19일 오후 4시 29분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미국 등 언론들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인 시게마스 다케오 명예회장이 별세했고 19일 오후 4시 29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교토통신은 1940년대 초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신명예 회장의 롯데그룹 설립 과정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가운데 입지 전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일 양국에서 매출액 10조 엔의 거대 재벌을 구축한 신명예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프로야구계에서는 일본 양국에서 구단을 창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쟁에 짓밟힌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와 한 팀이 돼 일한 마지막 사업가 세대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서 이들 세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별칭의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신 명예회장은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을 설립한 기업가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2017년 신 명예회장이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명성도 퇴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보 보장 조약 개정 60주년을 맞아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지난 60년 동안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 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우리의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겐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과 주일 미군 경비 부담과 관련해 공평히 나눠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일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을 맞아 미일 안보조약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한 불멸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이구라 외무성 공관에서 열린 미일 안보조약 서명 6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일 안보조약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증하는 부동의 기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당국은 안나푸르나 지역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 교사 4명 등 7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정부는 트레킹 코스 가운데 하나인 카스키 지구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근처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한국인을 비롯해 실종된 7명에 대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날까지 외국인과 네팔 주인 150여 명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나푸르나 지구 구조 전담반은 다른 일행 9명과 헤어진 한국인 4명과 네팔인 가이드 등 7명과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악천후로 주요 눈사태 지역에 헬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등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고 지역에 눈이 5m가량 쌓여 있고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강설로 추가 눈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직선제 선거 개혁을 요구하며 중국 공산당 축출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재개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19일 수천 명이 다시 홍콩섬 입법회 청사 인근 차터가든에 모여 영국 국기를 흔들면서 홍콩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동방에 따르면 시위대가 센트럴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후추 분사제를 뿌리고 흉기를 소지한 시위대를 검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마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